구약 성경에 제사와 제물 그리고 신약에서의 제사와 제물을 좀 더 가까이 접근해서 비교하는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주로 구약의 제사와 제물을 설명하면서 완전치 못함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완성된 복음 속에서 예수도를 통한 제사와 제물을 말하면서 신약의 제물은 구약의 그것과 달리 완전하며 그 제물이 바로 예수도의 피인 것을 증거하고 이 제사는 한 번으로 영원히 효력이 있음을 증거합니다. 이 내용의 절반에서는 구약 성경의 성막의 도구들을 소개하고 그 도구로 이루어진 제사를 설명한 다음 그것이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통한 제사의 그림자였음을 비유적으로 풀어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태껏 조금은 넓은 범위에서 옛 언약과 새 언약이 둘을 비교했다면 여기서부터는 좀 더 접근해서 세부적으로 다루고 있는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조되는 것은 이 땅의 것은 임시적이고 사라질 보이는 것이라면 그 원형은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임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원형을 사람들에게 보이시려고 모형적인 것들을 보게 하고 훈련해서 온전한 것에 접근시키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지만 한번 죄에 빠져버린 사람은 전혀 깨달음을 갖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서 안타깝습니다. 어쩌면 이 분명한 한계는 영원하시고 공의로우시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과 순간적이고 소멸되어 사라질 수밖에 없는 사람과의 간격이라고 그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감사하게 오늘 우리가 이 영혼의 본질에 나아가야 함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지금 이 은혜 속에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도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마땅하다 이렇게 제 나름대로는 확신합니다. 여러분은 이런 감격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고 있는가 한번 스스로를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결론을 각자가 정리하시길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 부분은 1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헛장막에 섬기는 도구들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의 약속은 그 아브라함을 통하여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창세기 22장 18절 하반절에 보면 이삭을 바친 후에 바로 주신 약속이고요.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창세기 26장 4절 하반절에 두 번씩이나 확인하셨습니다. 그럼에도 이집트를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 드디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웠지만 여전히 천하 만민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을 생각하지 못했고 심지어는 십자가로 구원을 완성하신 후 승천하시면서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복음의 전파를 당부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사도행전 1장 8절에 그렇게 당부를 하신 언약이 이루어져서 예루살렘과 유대에 복음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이 명령을 직접 들었던 사도들은 그럼에도 사마리아조차도 넘어가지 못하고 예루살렘과 유대에 머물고 있습니다. 드디어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박해가 예루살렘에 일어나고 도망치듯이 사마리아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됨을 보면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이나 명령에 무딘 사람들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이야기는 주로 광야 속에서 있었던 제사와 섬김에 대한 이야기들입니다. 특히 앞에서 주로 비교해왔던 옛 언약과 새 언약의 이야기는 주로 레위 가문의 제사장들과 완전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도에 관한 비교가 많았던 것을 우리가 봤었죠. 이러한 이야기를 전제로 좀 더 발전된 이해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첫 언약 때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1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모세 율법과 더불어 주어진 예법은 어쩌면 더 철저하고 그것이 어겨질 때마다 형벌은 즉각적이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옛 언약 속에서도 섬기는 예법은 분명히 있었고 그럼에도 한계는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는 겁니다. 분명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와 예식이라면 하늘에 속한 성소가 있어야 할 것임에도 어울리지 않게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그랬죠. 어디에나 신이라 이름 붙인 위하는 것들을 섬기는 예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심지어 조상 숭배를 위해서도 섬기는 예법은 있기 마련입니다. 그럼에도 그러한 섬김이 세상에 속한 성소, 즉 땅에서 이루어진 불완전한 것임을 다시 확인하는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예식들과 모임은 교회마다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진정 하늘에 속한 예배인지 세상에 속한 것인지를 바로 확인할 필요는 있습니다. 나머지 2절에서 5절은 앞에서 말한 세상에 속한 성소의 구조와 도구들을 그대로 소개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예비한 책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읽혔고 2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광야에서의 성막은 주로 두 곳으로 이루어졌음을 말하면서 성소라고 일컫는 곳에 놓여진 도구들을 먼저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 등잔대를 출애굽기 25장 31절에서 40절에 보여주신 내용이 그대로 적혀 있고요. 이것은 주로 성소의 왼편에 놓여 있는데 어두운 성소를 비추게 되어 있지만 어쩌면 계시록에 나타난 일곱 영의 상징으로 만들었다고 이해를 하기도 합니다. 성소의 오른쪽에는 상과 진설병이 있는데 이스라엘 12지파의 수대로 안식일마다 새떡으로 다시 진설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떡은 물려낸 후에 제사장들만이 먹게 되어 있지만 다윗이 사울로부터 도망을 치면서 굶주려 아비아달 제사장에게 이 떡을 얻어먹은 유명한 일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절이라든가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아무래도 생명의 떡이 되신 예수들을 상징하는 것에 틀림이 없고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군중들을 먹이신 후에 생명의 떡을 증거하고 계심을 요한복음 6장 35절이라든가 48절에서 51절에 여러분이 볼 수가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이 오병이어의 기적 후에 남은 조각이 열두 방주 뒤에 거는 것도 우연한 일이 아닐 겁니다. 이 진설상에서 매 안식일마다 떡을 물려내고 새 떡을 진설하는 것은 우리가 매 주일의 날마다 주님의 희생을 기념하는 것의 상징이라고 이해해도 문제될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 밖에도 성소에 다른 도구들이 있기도 하지만 특별히 이것을 언급한 것은 그만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3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소의 바로 안, 지성소를 보여주기 위한 언급이죠. 그러나 성소의 휘장은 여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성소의 입구에도 있었습니다. 신기한 것은 이 휘장들은 예수님께서 구속의 십자가에 운명하시면서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져서 그 안의 내용이 밖에서도 볼 수 있게 공개되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이것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이 특별한 사람이 아닌 모든 사람들이 믿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기만 한다면 주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친히 말씀하신 요한복음 3장 3절에 하나님의 나라의 신비를 볼 수 있다고 하신 약속이 이루어진 것임을 확인하는 사건입니다.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었다. 공간복음에 다 기록되고 있는데 마태복음 27장 51절이라든가 같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래에서부터 찢어졌다면 사람들이 찢었다고 할 수 있겠지만 위로부터 아래까지라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친히 찢으신 것이 분명하고 이렇게 성소 안을 천하 만민이 들여다볼 수 있도록 공개하신 것 역시 큰 의미를 가진 사건이었다고 봅니다. 여기 지성소라고 그랬는데 그 히브리 말로 코데시 또는 헬라어로 쓰여지기를 하기온이라고 쓰여졌습니다. 분리된 거룩함 또는 신성함 그런 뜻을 가진 것인데 일반 사람들이 접근할 수 없는 철저히 구별된 그래서 거룩한 것 중에 거룩한 것 히브리 사람들이 이해하기로는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그야말로 선별된 하나님께서 친히 임재하시는 곳으로 여기고 두려워하는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향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사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성소의 내용을 설명하는 내용은 다소 구약 성경에 나타난 것과 다르기 때문에 이해하는 것이 사실은 조심스럽습니다. 앞에서 지성소라 하였지만 지성소에는 법궤와 그 안에는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써주신 언약의 돌판 둘만이 있는 것으로 출애굽기에서 민수기까지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 안에는 사실 언약의 두 돌판 외에는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았습니다. 그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제의와 언약을 맺으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열왕기상 8장 9절이라든가 역대하 5장 10절에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다음에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기 거론되는 금향로,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사실 지성소에 있는 기물이기보다는 앞에서 거론하다만 등잔대나 진설병의 떡상과 함께 바로 지성소 앞의 성소에 있는 성물들로 그렇게 보입니다. 만나를 간수할 것을 명령하시는 것을 봐도 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오매를 담아 여호와 앞에 두어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 출애굽기 16장 33절에 하셨고요. 또 거론된 아론의 쌍난 지팡이에 대해서도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궤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민수기 17장 10절에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 복음의 완성 후에 과거를 돌아보며 완벽한 제사와 속죄를 비교하는 데 있어서 이런 완성되어 없어진 것들의 사실을 확인하는 데 시간을 많이 할애해야 하는 중요성이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이 정도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느라 5절에 그랬죠. 이 속죄소 카포레 히브리 말이고요. 필라스테리아 헬라어로 그렇습니다. 속죄하는 것, 화해시키는 것, 죄를 가려우는 것, 화목의 장소, 자비의 보좌 등 영어 성경들도 그렇습니다만 여러 가지로 번역이 되고 있는 그런 낱말입니다.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그랬는데 지성소에 안치된 언약궤의 윗부분을 가리고 있는 순금으로 만들어진 양쪽에서 서로 마주해서 날개를 편 한상에 천사의 형상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25장 17절에서 20절에 보면 그렇죠. 1년에 단 한 번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 자기의 죄를 위하고 이스라엘의 죄를 위해 속죄를 하는 장소로 그 두 그룹 사이를 하나님의 보좌로 여기고 또 거기서 하나님은 사람을 만나시겠다고 말씀하신 내용도 기록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5장 22절, 30장 6절, 그리고 민수기 7장 89절을 여러분들이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이 말을 하면서도 마지막으로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그렇게 설명을 더 이상 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을 설명하고자 하는 것이 이 히브리서를 기록하는 목적도 아니고 죄인의 참 속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에 의해서 이루어짐을 그림자적으로 행했던 것들을 예로 든 것뿐이기 때문입니다. 이 복잡하고 요란스러운 구조와 그 속에서 행해지는 두려운 제사를 통해서 사죄를 받았던 과거의 성막의 제사를 보면서 오늘 역시 우리가 얼마나 더 감사하고 충성해야 할까 하는 각오를 드리게 됩니다. 두 번째는 6절 7절입니다. 첫 장막의 제사를 말하고 있죠. 앞에서 본 대로 성소가 준비되고 제사장들이 의식을 행하는 내용이 시작입니다. 그럼에도 여기서도 자격과 가능한 일이 나눠지고 있습니다. 물론 성소에는 일반 백성들은 들어갈 수 없고 제사장들만이 각자에게 가능한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새언약 속의 일꾼들과의 차이로 보여집니다.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식을 행하고, 6절에 그랬습니다. 첫 장막은 성소를 말하는 것이고 여기는 주로 제사장들이 매일 하는 일과 한 주간에 하는 일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제사를 드리는 일 외에도 매일 할 일은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을 할 때에 살을 찌며 또 저녁 때 등불을 켤 때에 살을 찌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 출애굽기 30장 7절 8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향을 사르고 저녁 때는 등을 켜는 일로 이 일은 계속적으로 행해야 할 과제였습니다. 오늘날과 같이 한 주간마다 감당해야 하는 것은 안식일마다 12개의 신설떡을 새 것으로 바꾸어서 진열하는 의식을 반복하는 것으로 이 일은 레위의 후손인 제사장들이 해야 할 과제였던 겁니다. 1년인 차에 제사장이 아닌 대제사장만이 행할 수 있는 일을 연이어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 뒤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7절에 그랬습니다. 첫 장막을 성소라고 했다면 둘째 장막은 법궤가 모셔져 있는 지성소를 말하는 겁니다.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7절 하반절에 그랬지요.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가족을 위해서도 염소나 양 또는 송아지를 잡아서 피를 제단에 뿌릴 뿐만 아니라 아사셀 염소를 선택해서 이스라엘의 죄를 지워서 광야로 내보내기도 하며 향을 살라 그 연기로 지성소에 속죄소를 가리게 한 후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레위기서 16장 13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여 향년으로 증거의 속죄소를 가리게 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할 것이며, 굉장히 두려운 무서운 상황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독특한 것은 지성소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태워 바치는 번제나 기타의 제사보다는 주로 피를 뿌리는 것으로 묘사해서 죄를 속죄하는 의식에는 피뿌림의 의식이 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을 구약의 율법에서 본 겁니다. 이것을 주도하는 제사장 아론의 뒤를 이은 대제사장만이 행할 수 있었는데 그것도 대제사장이 홀로 행하는 것으로 완전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도의 그림자적으로 보이게 됩니다. 이 일을 행함에 있어서 완전한 계급의 차이와 또 행할 수 있는 일들이 분명하게 구분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소와 지성소, 백성들과 제사장, 또 제사장과 대제사장, 결국 이런 구별조차도 예수도의 구속으로 허물어지고 우리 모두는 같은 위치에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있어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같은 제사장직을 감당하게 된 사실을 우리가 얼마나 감사해야 되겠습니까? 세 번째 내용은 8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여기서는 완전한 제사의 비유적 모형이라고 과거의 성소와 성전 그리고 제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앞에서 봐왔던 것들을 성령을 통해서 영적으로 이해하는 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장막과 둘째 장막 그리고 제사장들과 대제사장이 행한 것들을 오늘의 복음 속에서 이해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8절에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것을 보여주시기 위한 모형으로 땅의 성소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신 지성소까지는 성소라는 또 다른 공간이 있었고 오직 지성소를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은 대제사장에게만 주어졌다는 것 자체가 장차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의 참 성소에 들어가실 수 있는 분이심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첫 장막에 서 있을 동안 그랬는데 즉 땅에 성소가 있을 동안이라는 뜻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나타나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최종적으로 땅의 성소가 채워질 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참된 길이 나타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앞에서 이미 언급한 대로 예수님께서 구속의 십자가를 치고 운명하실 때 성소의 휘장이 찢어짐으로 이 예언이 이루어짐을 봅니다. 마태복음 27장 51절자입니다. 여러분들이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9절에 그렇게 기록이 되시죠. 과거의 모든 제사의식이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을 확실히 알게 하기 위한 비교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여기 비유라고 했습니다. 살아 몰래 곁에 둔다. 곁에 두고 비교한다. 옆에 나란히 두고 비교해 본다는 것으로 완전과 불완전을 판가름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게 진짜냐 가짜냐.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그렇게 이어집니다. 즉 율법에 속한 제사를 통해서는 하나님께 대한 사죄나 용서를 모두가 같은 범주에서 확신을 가질 수 없었다는 말입니다. 왜 그렇게 말하냐 하면 여기에 쓰인 양심 친 A-S 친 하면 함께 그 다음에 A도 하면 보다 알다 경험하다 느끼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양심이에요. 모두가 다 객관적으로 문제없이 이해하고 볼 수 있는 이게 양심입니다. 착한 것이 그냥 양심이다 그런 건 아닙니다. 이 성경에서 나타나는 양심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에서는 같은 말씀을 순종하기만 하면 모두 확실한 사죄와 천국을 확신하는 것과 다르다는 의미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일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10절에 그랬죠? 율법에서는 제사뿐만 아니라 먹을 수 있는 동물, 발굽이 갈라지고 되새김질을 하는 것, 또 비늘이 있고 지느러미가 있는 물고기, 곤충 중에서도 뛰는 다리가 있는 곤충만 먹을 수 있는 것 등등 음식으로 가능한 것과 불가능한 것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역시 레위기서 11장 1절에서 23절까지 계속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또 백성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는 것이 금지되어 있는 내용도 레위기 10장 9절에서 10절에 나타나고요. 씻는 예식까지도 상당히 엄격했죠. 그래서 이 사실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볼 수 있는데요. 유대인들은 시장에서 돌아오면 물을 뿌리고 손을 씻고 그러지 않고서는 먹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빗대어 하신 말씀이 마가복음 7장 2절에서 5절에 말씀하시고 계시는데 여러분들이 참고해서 보실만 합니다. 레위기 11장 24절에서 40절 그리고 16장 24절에서 26절까지의 내용을 두고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것은 다만 육체에 관한 예법으로 내면의 정신이나 영혼을 깨끗게 할 수는 없었다. 이렇게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음식 먹기 전에 손을 씻는 이스라엘의 의식을 두고 말씀하시기를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갑니다.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마가복음 7장 19절에 하신 말씀에서도 의식상으로서의 계율들이 영혼에 영향을 없음을 가르치시는 교훈입니다. 이게 마지막에 쓰여지는 단어가 많은 교회들에게 지금까지도 귀하게 사용되어지고 있는 표현입니다. 그게 뭡니까?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냐 한 것입니다. 여기 개혁이라는 말을 우리가 반드시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말은 디오고시스 하는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비정상이 된 것을 본래의 정상적인 상태로 회복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개량, 개선, 개혁, 새 질서 그런 낱말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영어로 쓰여질 때 리폼이라고 쓰여집니다. 폼을 리, 다시 한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보다는 restore, 다시 본래로 돌아가는 회복이라는 말이 더 적절하다고 저는 이 말씀을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리폼이라고 하면 뭔가 새롭게 형태를 가지는 것으로 그렇게 오해할 수 있는 소지가 있지만 회복이라는 본래 상태로 돌리는 것이기 때문에 더 합당하다 하는 얘기죠. 다만 여기서 의미하는 것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비정상적인 상태에 있던 사람들을 정상적인 상태로 회복할 때까지 성막의 예식을 허용하셨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역시 이것을 가능케 하신 예수도의 구속의 때까지라고 이해하면 옳을 것입니다. 결국 율법 속에서의 모든 개념, 예수도를 통한 완전한 사죄의 은혜를 그림자로 보여주신 것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완전한 사죄와 구원을 누리는 우리는 더욱 큰 확신과 감사로 이 땅에 죄와 상관없이 자신을 바라고 기다리는 자들을 위해서 다시 오신 예수들을 기다리고 감격하며 또 예수들을 나타내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보정되어 있는 성소와 지성소의 삶이 아니라 우리는 이제 우리의 몸 자체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기 때문에 움직임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거룩한 그런 제사를 매 순간 드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